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성찬주일에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 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한 가지 한 것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웠죠. 그 사도의 이름이 뭐죠?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곧 성령님이 강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온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 복된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땅끝입니다. 여기가 땅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얼마 만에 약 열흘이 못 돼요.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4주 동안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그리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욱 놀라운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는 사건.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사건을 그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 오순절 사건과 성령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방언에 대해서도 올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오순절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방언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는가, 오순절 사건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알려주실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의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단어지만 순플레이로라는 그 그릭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때가 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채워지다, 가득 차다, 완전케 되다, 성취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fully come, fully arrive, fulfill 또는 complete 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the day of Pentecost finally arrived, finally came in fullness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오순절날이 마침내 완전한 성취되는 날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8장 23절, 이 사도행전을 쓰셨던 누가께서 누가복음도 쓰셨죠. 같은 단어를 한 번 더 쓰시는 곳이 있어요. 8장 23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할 때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쓰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더 이상 찰 부분이 없는 가득 찬 현실, 오순절이 가득 찬 현실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때가 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단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쓴 단어로 이렇게 그 말씀을 쓰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실 때에는 그저 어떤 오순절, 한 오순절이 왔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1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오순절의 때가 가득 참에, 오순절이 성취되는 날이 오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의 모든 오순절이 가리키던 마지막 참 오순절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오순절이 다시 채워질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오순절이 지켜질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오순절이 왔다는 뜻이에요. 오순절이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순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은 오순절이 때가 차서, 오순절이 성취돼서 마지막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이 가리킨 모든 약속들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때가 차서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성취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강림하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순절이라는 절기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좀 더 많은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순절 절기를 생각해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년은 절기들로 다 돌아갔죠. 많은 절기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왜 대표적인 절기라고 부르냐 하면 다른 때보다 이 세 절기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며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세 절기만큼은. 그게 어떤 절기들이었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즉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어떤 날이었다고요? 무교절. 무교절은 어떤 절기였나요? 무교절은 어떤 날로부터 시작되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과 연결된 일주일을 무교절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에요. 결국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 칠칠절. 칠칠절은 말 그대로 칠칠이에요. 칠칠이 49. 즉 유월절 후에 오는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지켜지는 절기. 그래서 50이라는 의미로 판타코스트. 그게 50이라는 의미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은 그 50이라는 숫자가 가르치듯 무엇으로부터 50일?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월절이 없다면 오순절은 올 수가 없어요. 무엇에서부터 50일이에요? 유월절로부터 50일. 함께 연결된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곱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일곱 안식일을 지킨 그 이튿날.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일요일, 주일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죠.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예수님도 주일에. 이날이 구약의 절기로 하면 무슨 절기였을까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님도 이날에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며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후에는 주일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천국 교제를 나눠 주시는데 성령님께서도 주일에 강림하시고 그의 교회에 내주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천국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이제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주일의 현실이 이런 겁니다. 누가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교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천국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안식이 오는 날까지. 지금도 영원한 안식을 영적으로는 누리고 있지만 일주일에 파런이 있거든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교제 나누며 살아가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하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같은 주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먼저 찾아와 교제 나눠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과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초실절과 오순절의 공통점. 뭘까요? 다 추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추수. Harvest. 초실절은 처음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죠. 오순절은 마지막 추수한 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쳐주셨고요. 이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예수님과 같은 추수의 열매로 마지막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시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추수. 그 추수의 내용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 추수하셔서 천국으로 모으시는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때.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농사시기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시기와 연결이 되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와 이 절기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 출애굽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짓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만 원래는 출애굽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절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셨죠?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애굽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져야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죠. 그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던 날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심판에서 건져지게 하셨고요. 이때 잡은 고기와 무교병을 쓴나물과 함께 먹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열 번째 재앙에서 건져져 출애굽을 하게 된 이날을 뭐라고 불렀죠? 유월절. 이날에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나서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구이 등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50일 후에 시내산으로 모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십니다. 바로 그날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한 지 50일이 지난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오순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무엇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십계명의 돌판과 함께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오순절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며 이날을 기억하고 이날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냈던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 49일을 채우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날인 50일째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소제. 소제는 어떤 제사죠? Grain offering. 즉 곡식으로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태워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제사.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드리는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된 후로는 어떤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추수한 열매들로 마지막 추수한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어요.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며 감사하게 하신 날은 초실절. 마지막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바치며 감사하게 하신 날은 오순절.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첫 오순절 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며 율법을 주신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오순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언약의 주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바치며 마지막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오순절이 의미하던 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 마지막 오순절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하고 가르치던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이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치던 실체, 참 현실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먼저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런데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보면 어느 때를 기억나게 하냐 하면 첫 번째 오순절날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과 닮아 있어요.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첫 번째 오순절날 있었던 모습이에요. 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잘 들으셨죠? 첫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림하심을 귀로도 들었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영광의 소리, 거룩한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귀로도 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도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뭘 보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영광도 성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 바람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떻게도 번역이 돼요? 생기, 숨, 그리고 성령. 큰 권능으로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불과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신 성령님을 보았던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오순절 사건에서 다시 재현되고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 오순절 사건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보여져요. 그것이 뭘까요?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감히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의 소리가 너무 두려워서 제발 하나님 영광의 소리 좀 내지 않게 된다. 모세 네가 직접 네가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게 달라.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 나눌 수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면에 하나님도 그 백성들 가까이 나오실 수 없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죽음이었고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내산 가까이에 나오는 것을 금하셔야 했고요. 그저 멀리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야만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자는 정녕 죽음을 당할 것이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범죄한 아담이 나아가면 두루도는 화염공과 그룹 천사들이 심판을 내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첫 오순절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복된 현실이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영원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만 보며 교제를 나누어야 했고요. 그것도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만 멀리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차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맺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관계가 성취될 때를 아직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즉 때가 차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그 후에 마지막 오순절 날이 올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림자와 예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오순절 날이 왔지만 마지막 때가 차는 날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때가 왔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성령님의 영광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첫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누구도 두려워 떨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 가까이 나아올 수 없으셨는데 마지막 오순절 날에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 어디로 다른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영광의 소리와 거룩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뿐이 아니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시어 각 성도들 안에 부어지시고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되는 임재의 현실을 누리게 하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 후에는 성막과 성전 안에 자기 영광을 드시고 그의 백성들과는 구별되어 멀리 떨어져 거하셨야 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우리 안에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하나됨으로 임재하십니다. 자기 백성들과 완전히 하나 되시는 거예요. 어디의 현실이 임한 걸까요? 천국의 현실이에요.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르치던 천국의 현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강림하시면 어떻게 하셨죠?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죽질 않아요. 아니, 요만큼도 해를 입질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강림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멸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자들이었으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참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은 앞서는 절기하고 50일이 가리키는 그 전에 있는 절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0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함께 오는 절기라는 거죠.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오순절 사건도 그 앞서 오는 마지막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이 성취됐기 때문에 마지막 오순절날이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오순절이 오기 50일 전 유월절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가서 잡히시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속하시고 천국으로 옮기시는 새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순절이 임하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죠. 왜? 옛 언약은 그저 이 땅의 한 양의 피로 맺어져야 했던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모든 구원하신 백성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하나 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하나 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천국 축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 복된 현실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은 오순절날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누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똑같은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복된 현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오순절날에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나요? 없었죠.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언약 축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죠.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였고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했었죠. 그게 구약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왜 굳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율법을 주신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며 결국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성령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시며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오순절 날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마지막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내 백성에게 내 신을 부어 성령님을 부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며 예언약을 맺으셨죠. 돌판이 깨져요. 그것은 옛 언약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주시며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령님은 깨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예수님 생명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세요. 다시 저주와 정죄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죠.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진 자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정죄함이 있었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다시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축복만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은 뭘까요?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의 법으로 새기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정죄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는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너무 많죠? 마지막에 첫 오순절 날에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바치게 하셨다고요? 소제. 무엇으로? 마지막 추수의 열매로. 마지막 오순절 날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추수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어요. 누구처럼? 처음 바쳐진 열매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후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즉 추수한 모든 천국의 열매들의 첫 번째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지시며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도 같은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처럼 추수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이 마지막 추수 사역에 누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의 추수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오순절의 현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례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래요. 이제 재림만 기다리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사건도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성령 시대가 또 오고 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구도 참여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뜨끈뜨끈한 불과 같은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막 체험을 하셨어요?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하셨어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교회 교인 되셨잖아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오순절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인 경험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부어지신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마치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아담이 창조되었듯 에스겔서의 마른 뼈다귀에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났듯 성령님이 생기와 숨과 바람처럼 저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합시키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인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교제 나누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 추수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까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 버리고 다 떠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광의 천국까지 무사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되고 놀라운 현실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누가 강림하시고 내주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 사랑의 교제를 이 성찬에서 맛보시고 모든 영광 감사 찬송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 통해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 선물 또 은혜로 성령님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시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교제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끝까지 교제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광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227